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우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 사이다. 때가 저물어 감에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 성경에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성경 전체에서 뭐 좋아하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은 31절이에요. 31절이 아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부분이 항상 저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강해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세상에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흉용을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심을 찾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또 성경을 잘 깨닫고 강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이 인생살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들도 일어나요. 작년 한 해 우리가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가 해요. 또 이 세상의 현실이고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굳은 일이 늘 일어나죠. 뭐 실직을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가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뭐 사고로 뭐 죽는다든지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봐도 늘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뭐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죠.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대한 이 제자들에 대한 스토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다 하는 그것은 뭐 단순히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왜 충격을 받으면 당황하죠. 사람이 얼어붙잖아요. 그냥 머리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세상이 다 정지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뭐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는지 전혀 뭐 앞이 깜깜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매우 고통스럽죠. 충격이라는 것은 치유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오래가는 거죠. 만약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회복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존경하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가. 그런 관리들에 대한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또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서 따랐던 분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사실 때문에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또 뭐 세상 다 끝났다는 생각에 체념이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 자꾸 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죠. 또 자책감도 생기겠죠. 내가 왜 어리석게 이런 종국을 만지하는 분을 나의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을까? 원망하게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없었겠죠. 만일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삶이란 것은 뭐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 지금 걸어가면 꽤 걸리죠. 깊은 슬픔과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믿고서 아주 부지런히 따라다녔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앞에서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 부르고 막 그 예수님 얼마나 영접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해방된다고 생각했겠죠.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형이 되었고 장사가 됐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본문은 새로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제3의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3의 동행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 뭐 두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옆에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말을 걸든지 간에 누가 같이 가든지 간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옆에 누가 뭐 와서 같이 가자 뭐 얘기를 건들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엄청난 충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3의 동행자가 이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했어요. 이 제3의 동행자는 사실상 그들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왜 두 제자들에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그걸 좀 말해보라고 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두 제자들의 슬픔과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에 그들의 좌절을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추궁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불신에 대한 꾸지람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의문과 혼란과 잘못된 생각들을 끝까지 다 털어놓게 하시고 말없이 다 들어주셨어요. 사실 두 제자들은 제3의 동행자로부터 어떤 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인가 자신들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그 심정을 그 사인을 풀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고통을 나눌 대상이 필요한 존재예요. 큰 슬픔에 빠진 두 제자들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맺힌 한을 다 풀어놓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두 제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그 기록된 대화를 제가 보면은 제가 아침에 한번 읽어봤어요. 천천히 읽어도 2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쭉 걸어가면서 엠마로 갈 때까지 그 2분도 안 되는 그런 대화만 하고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한을 틀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은 본물처럼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그동안 눌렸던 거, 말하지 못했던 거,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었던 거, 이 모든 것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바 제자의 이 고백은 무덤에 찾아갔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아직 문제의 해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글쎄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증언했다 그러고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예수님 돌아가신 것마다 괴로운데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암울한 상황에서 혼란과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3의 동행자에게 자신들의 한을 다 풀어놨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막힌 사정을 들어줄 자를 찾은 것 자체가 치유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침체와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같이 오고 계셨지만 제자들 그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고백도 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내가 믿고서 옆에 계신 주님에게 내 속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통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동정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면은 안 해버리죠, 아예. 내가 이 말을 다 한들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그것을 또한 해결해 주겠는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 때문에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어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한과 고통이 아무리 많이 맺혀 있더라도 한 오락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를 질책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중하시고 견책하시고 때로는 단련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글로바의 고백을 다 들으신 후에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문제를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밝히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을 그대로 붙잡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미련한 것은 뭐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니까 머리가 안 좋으니까 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상대로 더 이상 뭐 이렇게 일할 수 없다 그렇게 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사실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소위 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 포기하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말 많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맹세적으로만 듣고 추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의 냉정함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예가 이거죠. 그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알려주마.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의 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구속의 경륜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말하마. 성경에 다 쓰여져 있다. 너희들의 유대인 성경에 다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말을 여러 번 했었다. 가르쳤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느냐?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시 다가와서 다시 말하겠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새도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가다가 멈추고 한동안 얘기하시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얼굴 서로 마주보고, 이 어둠 속에서 두 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빛이 어둠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나오라고 어둠에서 얘기하세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뭐 200명도 아니고 2000명, 2만 명, 20만 명, 200만이 아니에요. 단 두 사람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입니까? 얼마나 자비하시고 친절하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주목하고 믿었더라면은 십자가 사건은 놀라거나 당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문으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더라면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함으로써 온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생각이를 오직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민족적인 메시아며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 이상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아젠다에 묶여 있었기에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아이디어가 성경적이 아닌 것이도 불구하고 성경과 대조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럴 의사가 없어요. 이미 내가 아는 메시아는 이거야 하고서 그러면은 그 메시아를 믿겠다, 안 그러면 안 믿겠다 이거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좁은 머리가 우리의 삶을 사실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 머리를 펴라. 너희 머리는 좁다. 답답하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라. 내가 바깥에서 놓고 하니까 문을 열라. 그랬더라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들어왔겠어요? 스스로 우리는 은혜와 복을 차단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오해를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절망과 낙심은 사실상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물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가엽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약 성경과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했더라면, 그것을 잘 들었더라면, 듣고서 생각을 좀 해보았더라면,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소망을 기웃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까지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동행을 하셨지만 본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슬퍼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시겠죠.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완전히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빠져보신 적이 아마 있으시겠죠. 그럴 때 어떻던가요? 앞이 안 보이죠. 눈물에 가려서도 안 보이고 내 정신적인 상태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말에도 큰 충격을 받으면 앞이 캄캄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가려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지만 영적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이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민, 우리의 한탄, 우리의 고통 그거 다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아, 그 고민은 너 고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와 상관없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고민이 내 고민이니까 말하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께 이런 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이 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니까 뭐 해결을 못한다는 생각에서 나누기를 꺼리는 것이죠. 또 자존심도 있고요. 예수님 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자존심이 필요 없죠. 다 내려놓고 주님 저의 말씀 들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신뢰되지 않느냐. 왜냐면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하나님 보고 뭐 하고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 대해서 꽤 원망하고 언제까지니까 하고 막 그냥 대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다 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투정하는데 그걸 대고 뺨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들어주죠. 품어주시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제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오라 오라. 유감이 있느냐? 한탄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와라 와서 얘기하자.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길 좋아하세요. 또 우리 주님은 스토리텔러예요. 복음서에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이야기 들어주기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죠. 우리의 잘못이 분명하여도 우리를 먼저 탓하시지 않고 동정적으로 끝까지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나. 사람이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내 약점이 되죠. 나의 비밀도 다 알고 내 마음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절대로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침체한 나의 가련한 모습을 활기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엠마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면 후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설명을 자세히 들었어요. 그 다음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는 빵을 받았을 때, 아,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떡을 떼어주실 때, 축사하시는 평소에 그 주님이 하늘 향해서 아버지께 축사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났겠죠. 떡을 떼어 줄 때, 뭐가 보였어요? 빵만 보였겠습니까? 십자가의 못 자국이 아직까지도 선명했겠죠. 이분이 바로 대속주였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슬픔과 혼란에 빠져 무거운 걸음으로 떠나했던 그 예루살렘을 기쁨과 생계에 차서 다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친 적이 있으시겠죠? 아,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바로 엎드리시겠죠?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의 희열에 잠겨서 그야말로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만복을 기원하지만 그 만복의 내용이 사실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세상 모든 것 전부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은 헛것이고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영원히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영적 실패에서 비롯된 온갖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단 두 사람을 위해서 엠마의 어두운 길을 끝까지 동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을 곡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차근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질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거 다 받아주셨어요. 미련하고 더듬이는 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불철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꺾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못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런 걸 두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열정,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굳은 뜻,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본스토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엠마로 가던 제자들에게 어디서 오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느냐고 추궁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수치와 실패로 가득 찬 어제에 대해 캐묻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어제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 가야 할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 관심 많아요. 또 나와 약간의 이해관계만 있어도 자꾸 과거를 캐물어요. 좋은 과거가 아니라 나쁜 과거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거 알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두 제자들이 어제까지 머물렀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수치와 절망을 안겨준 환멸의 도시였어요.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처형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처형됐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처형되고 죽음의 수의를 입었을 때 자기들도 죽음의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같이 죽었어요, 사실은. 자신들의 장례식이 기다리는 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수치와 절망을 기억하게 하는 어제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실족의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에 등불을 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는 중이며 왜 슬퍼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부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의 창피하고 어처구니 없는 어제의 사건들이 아닌 오늘의 밝은 새길의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올랜도 새길 교회와 이 말씀을 외국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자비의 시선이 새해를 밝혀주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기죽은 나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뜨겁게 변화시켜서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줬던 그 어제의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심령으로 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을 떼어놓을 때 제3의 동행자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금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두 명의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에 대한 메시아의 메시지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시리와 슬픔의 고통을 안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그 하염없는 발길을 돌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제3의 동행자는 오늘도 새 예루살렘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